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과 구약 사무엘기 상입니다.
5장. 예수와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 그라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영 들린 남자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를 만났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다. 누구도 그를 묶어 놓을 수 없었다. 쇠사슬도 소용이 없었다. 여러 번 사람들이 그의 팔과 다리를 쇠사슬로 묶어 보았으나 그는 사슬을 끊고 뛰쳐나왔다. 그를 다룰 만큼 힘센 사람이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돌로 제 몸에 상처를 입혔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렸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어떻게 하려 하십니까?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남자가 대답하였다. 제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더러운 영들이 예수께 자기들을 그 지역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여러 차례 애원하였다. 마침 가까운 언덕에서 큰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다. 더러운 영들이 예수께 애원하였다.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셨다. 더러운 영들은 그 남자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가 비탈을 내리다라 호수에 빠져 죽었다. 어림잡아 2,000마리 정도는 되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그들은 읍내와 시골 마을로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몰려나왔다. 그들은 예수께 왔다가 군대 귀신 들렸던 남자를 보았다. 그는 옷을 입고 바른 정신으로 돌아와 앉아 있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겁이 났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은 뒤에 온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남자와 돼지떼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사람들은 예수께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려 할 때 귀신 들렸던 남자가 함께 가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에게 타이르셨다. 내 가족과 친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거라. 가서 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말해주어라. 주께서 너를 불쌍히 여겨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이야기하여라. 그는 예수를 떠나 대가볼리로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주신 놀라운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 모든 사람들이 듣고 놀라워하였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이 계시는 호숫가로 모여들었다.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도 예수를 찾아 그곳으로 왔다. 야이로가 예수를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청하였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셔서 제 딸에게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의 병이 나아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야이로와 함께 가셨다. 많은 사람이 따라가면서 예수를 밀었다. 그 가운데에는 12회 동안 고르지 못한 달거리로 고생하는 여자도 있었다. 여자는 그 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였다. 의사들을 찾아다니느라 가진 재산도 다 써버렸다. 그러나 병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었다. 여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예수를 바싹 따르다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다.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피 흐르는 것이 멈추었다. 여자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셨다.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시며 물으셨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사람들이 이렇게 사방에서 선생님을 밀어대고 있는데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라고 물으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는 계속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손댄 사람을 찾으셨다. 여자는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알았다. 그래서 앞으로 나서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유다는 두려워 떨고 있었다. 유다는 예수께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걱정 말고 가거라. 다시는 이 병으로 고생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다. 그들은 회당장에게 따님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께 수고를 끼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이 전하는 말을 다 듣고도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믿기만 하여라.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이 울며 통곡하며 떠든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집안으로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리 울며 소란을 떠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고 있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셨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세 제자만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탈리다 쿰.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니기 시작하였다. 소녀는 12살이었다.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같이 있던 제자들은 이 일을 보고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는 아이의 부모에게 이 일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명하셨다. 그러고 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주의 발은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진정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간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사무엘기상 제19장. 블레셋 사람은 모든 부대를 아벡에 집결시켰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가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으며 다윗도 부하를 거느리고 그 행렬의 맨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나아갔더니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항의하였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까?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귀관들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종이었던 다윗이요. 그가 나와 함께 지낸 지가 이미 한두 해가 지났지만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소. 그러나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은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강요하였다. 저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임금님께서 그에게 지정하여 준 그곳으로 그를 돌려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싸움터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과 화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의 머리를 잘라다 바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하고 추켜 세우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마침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장군은 정직하였소. 나에게로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장군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장군이 나와 함께 이 부대에 들어와서 출전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소. 그런데 저 주의관들은 장군을 못마땅히 하오. 그러니 이제 장군은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고 평안히 돌아가기를 바라오. 이번에는 다윗이 아기스에게 항의하였다. 내가 잘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임금님을 섬기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에게서 아무런 허물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왜 이 종이 이제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의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수가 없습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장군이 정직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아오. 나는 장군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기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죄관들이 장군과 함께는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오. 그러니 이제 장군은 장군이 데리고 있는 옛 주인의 종들과 더불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시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는 대로 떠나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다윗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하들과 함께 출발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오고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로 올라갔다.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좌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며 서 있었다. 마리아가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죽음을 모셨던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머리가 놓였던 곳에 앉아 있었고 다른 천사는 예수의 발이 놓였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다. 여인아,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제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어디에 모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고 뒤돌아보니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셨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다. 여인아, 어찌하여 우느냐? 너가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는 이 사람이 과수원을 돌보는 사람인 줄로 알고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그분을 다른 곳으로 옮기셨으면 그분을 어디로 옮기셨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가서 모셔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마리아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는 그분 쪽으로 몸을 돌려 아람말로 라보니 하고 말하였다. 라보니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들지 말라. 대신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여라. 나는 내 아버지이며 너희의 아버지이시고 내 하나님이시며 너희의 하나님이신 분께 돌아간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배웠어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께서 자기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노라고 말하였다. 그날은 안식일 다음 날이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 그리고 요한은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예수도에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두 제자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에 남아서 자신의 눈에는 사라져버린 예수도의 시신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울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를 본 천사들이 울고 있는 이유를 묻고 있을 때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도께서 마리아를 찾으시고 역시 우는 이유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십니다. 아침 내내 울고 있던 마리아였기 때문에 마리아는 정작 예수께서 오시고 물으심에도 그를 묘지 관리인으로 오해합니다. 주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자 그제서야 비록 눈은 울어서 흐릿하여 알아볼 수 없었지만 역시 음성만은 분명히 알아듣습니다. 이제는 천하를 다 얻은 듯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예수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 다 되어갈 때 스승을 잃고 두려워서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호련히 오셔서 평강을 기원하시고 자신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히셨을 때 찢기신 손발과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인시키십니다. 이것을 보고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하고 어둠이 거치고 기쁨을 되찾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11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미련인가 안타까움인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은 대부분 다 떠나고 없는 적막하고 음침한 무덤가에 천사가 말을 걸어도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도 바로 보지 못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상태로만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만나고 싶어 울며 기다리는 그야말로 순정파 여인입니다. 처음부터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확신했다면 이렇게 처절하게 무덤가에 울고 있지 않아도 좋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11절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만을 확인하고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엉크러진 머리채를 그대로 둔 채 울다가 빈 무덤을 들여다보다가 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믿음은 부족하지만 사랑으로 충만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불쌍히 보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12절인데 이것은 분명히 마리아가 본 광경이었을 겁니다. 이 천사들은 모습으로 뿐만 아니라 음성으로도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13절 상반절인데 천사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듯 울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을 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어떤 답변을 할지 궁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한 채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3절 하반절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직접 마리아에게 찾아오심을 연이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의 한계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보다는 늘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한계를 극복해야만 영적인 깊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에서 17절 중심으로 약속의 실증입니다. 비록 시신이라도 만나 향료를 발라드리고 싶은 이 마리아를 주님께서 찾아주십니다.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14절 하반절인데 천사를 부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천사에게 안타까움을 고백하는 마리아의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주님께서 찾아오셨음에도 알지 못했다는 데는 너무 울어서 눈이 흐렸을 수도 있고 예수도께서 부활의 영광을 입으신 변화된 모습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입을 여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15절 상반절인데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이지만 흐트러져 있는 마음 때문인지 역시 그 음성마저 알아듣지 못하고 맙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15절 중간이죠. 이래서 역시 짐작이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5절 하반절의 고백은 여자의 몸으로 살아있는 사람도 불가능하겠지만 남자 장정의 시신을 옮길 수 있다는 생각은 극한의 힘이 아니고는 더욱 불가능한 것입니다. 드디어 평상시 익숙했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16절 상반절인데 사실 울기를 오래한 까닭에 눈은 짓물러 바로 볼 수 없었겠지만 예수도의 음성이 결정적으로 마리아의 안타까움을 깨우게 됩니다. 음성을 알아들은 마리아는 반사적으로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16절 하반절인데 감격한 나머지 평상시 불렀던 선생님이라는 표현과 함께 주님을 붙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17절 상반절인데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28장 9절에 라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최소한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여자들이 붙잡고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기뻐서 붙잡고 어쩔 줄 몰라하는 마리아를 통해
아직 부활을 생각지도 못하고 여전히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서 그들에게도 낙심한 데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셔야 할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의 장면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야 할 내용 중에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라는 말씀의 바른 이해가 중요합니다. 본래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구조가 주인과 종의 관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양자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 관계가 완성된 이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완성은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으로 완성되겠지만 이미 사주의 역사를 이루시고 아바 아버지 로마서 8장 15절이나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관계로 완성하신 사실을 확인하시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엄청난 능력과 신비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를 완성하신 것에서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엄청난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18절에서 20절 중심으로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되고 라는 내용에서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발을 붙잡고 사흘 동안의 고독과 두려움의 회포를 풀고 싶었지만 주님의 명령을 기쁘게 즉각적으로 실천에 옮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18절 하반절입니다.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 혼자만 은혜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 말고 가라 명령하시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같은 은혜를 맛본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힘입은 모든 사람들에게입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 제자들은 이 전에 들은 소식만으로는 안심하지 못하고 여전히 모여서 예수들을 박해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19절 상반절인데 안식 후 첫날 저녁때가 되었지만 예수들을 직접 뵙지 못하고 소식만을 들은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한 것은 사실 자신들의 마음의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제자들에게 역시 먼저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 하반절인데 문은 닫혀 있는데 그들의 가운데 오셔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당부하십니다. 물론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에도 믿지 못하는 것은 저들의 마음 문을 걸어 잠가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7절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큰 불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이런 입장에서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예수도의 축복과 함께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0절에 저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보내셔서 증거하라 말씀하시고 자신이 그 증거를 보증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라 하시는 명령에 순종만 한다면 순종하는 자와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하며 계신 주님께 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10일 후에 오순절이 찾아왔습니다. 이 오순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를 예루살렘에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고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바울의 활동에 중점을 두고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기록을 통해서 교회의 설립과 그에 따른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등이 그것입니다. 사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몸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교회와 천국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두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교회 설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설립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방금 읽은 말씀처럼 교회는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도 교회가 설립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교회의 설립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입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러나 그때에는 아직 그 나라의 영적 특징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교회가 설립되기까지는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전도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7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의 교회를 언제, 어떻게, 어디에 세우실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유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세워질 것이다. 둘째, 교회는 권능으로 세워질 것이다. 셋째, 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이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목매에 자살한 가롯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 마떼아를 사도로 선출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후에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50일 후에 오는 명절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날 아침 9시쯤 사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침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선지자들도 이것에 대해 예언했는데 이제야 비로소 완성된 것입니다. 이때 사도들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군중에게 전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의 술을 마시고 주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와 같은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 설교는 힘이 있었고 사람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지 알고자 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기 전까지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날 약 3,000명이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때 비로소 교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그날 개종자들은 구원을 받았으며 주님은 그들을 교회에 더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은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며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란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되며 누구든지 교회 안에 있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을 주님이 교회에 더하신 것이지 결코 믿는 사람 스스로 교회에 더해진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주의 만찬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절름발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유대인들의 비위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협박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석방된 그들은 다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은 다시 이들을 붙들어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으로 옥문이 열림으로써 그들은 다시 나와서 전도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을 세 번째로 다시 붙잡아 협박하고 매를 때렸지만 사도들은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다른 어려운 문제들도 생겨났습니다.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 돈으로 가져왔습니다.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도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에게는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들의 이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게 하셨고 이 일로 인해 교회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무시를 당하여 원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일곱 일꾼을 택해 매일처럼 돌보는 일을 맡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인데 그는 얼마 후에 유대인과 논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가 잡혔을 때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를 듣고 분개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교회가 설립된 후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일 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처럼 한때 그리스도인을 받게 했던 사울이 후에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 영원히 아멘 아멘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으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